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입니다. 구약성경 963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3면에 있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같이 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13번째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임용학 장로님의 따님과 손자인데요. 임유진 사모님 그리고 아들 오하준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금요일 날 오셨죠?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민수 목사님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음 주 중에 한국을 또 방문을 하실 거라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만년한 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또 잠도 손님으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향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토닥토닥 하겠습니다. 토닥토닥 허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망은 가라, 불평도 가라, 교만도 나가라. 예, 주물럭 주물럭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물럭 합니다. 예,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옆구리 한번 간질러주세요. 자, 반대로 돌겠습니다. 토닥토닥 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졸음은 나가라. 불평도 나가라. 교만도 나가라. 원망도 나가라. 주물럭 주물럭 합니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옆구리 한번 간질러주세요. 이제는요, 옆구리 간질러라고 그래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헤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것 같아요. 올바른 예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린 그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1977년 멕시코에서 마리아 루비오라고 하는 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부가 음식을 만들다가, 여러분 또띠아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예, 또띠아. 밀가루를 가지고 굽는 거죠. 거기에다가 구워서 밀가루에다가 떡, 고기와 야채들을 넣어가지고 싸서 이렇게 먹는 토르티야 또는 또띠야라고 그러는데요. 이 또띠야를 만들었습니다. 또띠야. 그러니까 그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 흰 밀가루를 구웠죠. 구웠는데 그 밀가루 위에 냄비, 뜨거운 냄비를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냄비를 좀 이렇게 싹 끓여내다 보니까 그 또띠아에 자국이 생겼습니다. 검정색 자국이 생겼는데 이 주부의 눈에, 이 루비오의 눈에 딱 보니까 그 또띠아에 시커멓게 타있는 부분들이요. 누구를 닮았냐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딱 닮았습니다. 그 예수님, 또띠아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그것, 그것 때문에 이 루비오는요, 이 주부는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이웃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천주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신부님에게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 또띠아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그 또띠아 위에다, 모르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또띠아를 집으로 가져와서는요, 유리상자에 고이 딱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이후로 이 마리아 루비오는요, 사람의 성품이 고분고분해졌고 행복을 느꼈고, 그리고 이 또띠아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형상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유리상자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얼굴 있는 그 또띠아를 위해서 제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그 제단 위에다가 또띠아가 들어있는 유리상자를 딱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문객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몇 달 만에 무려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는 그 또띠아 제단 앞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2년 동안 무려 3만 5천 명 이상이 그 신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1977년 그 이후로 28년간 이 성스러운 또띠아를 보러 오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도 시간이 되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요즘에는요, 아마 여러분 신문지상 오르내리고 있는 그 기사를 보면은 피자 토핑 아시죠? 피자에 토핑을 뿌리는 거 있죠. 그 피자 위에도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토스트의 조각, 빵을 구운 그 토스트 조각에도 그을린 자국 속에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저도 직접 보았습니다만은 나무의 나이테를 잘랐는데 그 나이테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비스무리한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 토픽감에도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은 강아지의 엉덩이 있죠. 꼬리를 딱 올리니까 강아지 그 엉덩이, 그 항문의 그 모양이 딱 예수님의 얼굴처럼 되어 있는, 그것이 해외 토픽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웃으셔야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아, 슬픈 사실은요, 오늘날 그렇게 왜곡된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개념이 실제로 건전하고 좋은 제대로 된 예배의 모습보다도 더 인기가 있고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은 오늘날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관통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게 참된 예배를 이해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데, 자꾸만 엉뚱한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때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도 보게 될 텐데요, 어느 뭐 상에서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신기하게 그걸 쳐다보고 어떤 때 가면은 그 마리아 상에서 빛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공간에 마리아의 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이런 것에 여러분 혹하기가 쉽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마리아 상에서 이 손에서 피가 흘러내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혹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비한 모습들을 보면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때 소동이 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담바라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쏙 들어가 버렸죠. 지금도 우담바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절에서 그 불상에서 보였던 우담바라 3천년 만에 핀다는 그 꽃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절간에 사람들이 찾아가고 언론들이 막 신기해하면서 언론에 보도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은 영험한 절이 되었고 근데 사실 그 다음부터 일어난 현상은요. 아니 우리 집에도 우담바라가 피었습니다. 우리 차에도 내 차에도 우담바라가 피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풀잠자리 알이었습니다. 풀잠자리 알. 그것을 우담바라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신기해하면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담바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가 되어버렸죠.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신비로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어디에 하다가 보니까요. 여기 저기 다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에이 예수님은 이제 그건 신기한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이라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전에 또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고 1992년 10월 28일 얼마나 많이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날 며칠이라고 딱 못을 박아둠으로 인해가지고 왔던 배단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아주 그 교묘한 작전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것이죠. 처음부터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의 재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예배의 생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거나 또 토끼와 같은 이런 곳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에 가서 엎드려 기도를 하거나 이런 어리석은 이런 운은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그 존재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즉 시초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가장 큰 계명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을 때에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최고의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두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이 어렵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를 읽다가 막 멈추어버리죠.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막은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배만을 위해서. 레위기에서는요, 무려 7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 243절입니다. 성막에 대해서만 설명을요, 243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1장, 천지 창조에 관해서는요, 딱 31절밖에 없습니다. 창세기가 원래 창세,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라고 창세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31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은 오로지 예배를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죠. 성막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요, 성막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성막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는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서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앉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앉거나 또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성막에 가는 것은 그곳에 가서 내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성막에 가는 딱 한 가지 이유는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죠? 예, 다 조시는 거 아니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배. 예배 속에는요, 나를 위한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성막에 가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섰습니다. 다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그곳에 가면요,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한 모임은요, 다른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서 예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관계자들을요, 죄송합니다, 심판하시는 모습,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양보를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숭배를 했었죠.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불꽃이 번쩍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을 하시는 돌판을 받으면서 그곳에 있었는데, 아래에서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딱 뭐와 같냐면요, 또 띠아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얼굴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을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전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진멸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진멸하시겠다. 감사하게도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렸죠.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진멸시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능력도 없이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몰살은 피했습니다만은 3,000명은 죽었습니다. 3,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요, 송아지를 숭배했던 거 아닙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셨던 것이죠. 그 결과 진멸은 당하지 않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행위는요,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죠.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불에서 여호와에게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다 그랬습니다. 아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끔찍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게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인데요. 불에 타서 죽은 그 사건이 있었던 동네는요. 사람들이 침울해져 버립니다. 악한 영이 싹 내리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동네 전체가 힘들어져 버립니다. 제가 직접 보았던 동네입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날은 슬픈 날입니다. 제사를 잘못 드렸다가 이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울왕도 비슷한 죄를 범했는데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너는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명령을 어겼죠. 그때 그는 그와 그의 후손들의 왕위를 잃게 되는 이런 벌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요,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성경은요, 적어도 세 가지 범주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거짓 신들에 대해서 예배를 분명히 드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해야 할 다른 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 자체를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가 받을 영광 다른 자에게 안 주겠다라는 것. 나는 내 백성에게서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은 내가 다 그대로 받겠다. 다 받겠다 그러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안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경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 여러분, 질투하는 것 아시죠? 그 질투와 이 질투가 같은 겁니다. 질투.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신에게 엎드리는 거 내가 못 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신을 만들었고 그들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형식으로.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예배를 드렸었죠. 그들 생각에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또띠아회에서 또띠아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 앞에 엎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도 되시고 물질도 되시면은 예수님의 수의 토르노 수의 그 수의를 한번 보시면요, 그 수의 앞에 가면 저절로 경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앞에 가서 경배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예수님의 수의 사실은 이제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없애버리셨는지 아십니까? 법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찾으면 큰일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밖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법궤를 숨겨버리신 겁니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만약에 그 법궤가 지금 있다면요. 이 가운데 법궤가 있다면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겠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 아마 이제 주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세상에는요, 신비한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하늘에서 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느니, 막 이런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요동할 필요도 없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해 앞에, 달 앞에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명확한 형태로 자신을 형상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또 기적,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는 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거나 형상으로 만질 수 있거나 이런 형태로는 전혀 나타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의 형상으로 축소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신기해하거나 그 속에 그 앞에 가서 겸한 마음으로 엎드리거나 이런 일들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좌에 앉아 계시는 수염난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상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도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의 형상 그려놓은 그 사진들 있죠. 그림과 사진들, 초상화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싹 떠오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지우셔야 됩니다. 그것도, 자, 눈을 떠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사진이라든지 액자에 보면요, 이렇게 그 손을 모으고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하시고 그 이렇게 그 저기 머리에 가시관 받고 여기에 빨간 하트 모양 그려주고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사진들, 저는 그 사진들요 여러분 많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사진이나 어떤 형상을 두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 위에는 그 어떠한 형상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수염이 이만큼 나 있는 그분 사진에 나와 있는 그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그거 하나씩 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왜 빛으로 묘사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한정을 지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것보다도 더 미묘한 형태의 거짓 예배가 있는데요. 바로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거짓신이나 또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받아들이실 것이고 그들에게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 마음이 힘드셔도 이 말씀들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좀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편안하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성도들의 태도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죠. 가인과 가인을 보시고 가인의 제물을 보시고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을 보시고 아벨의 제물을 보시고는 받으셨죠.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를 보시고 그리고 받고 안 받으시고, 자, 여러분들을 본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삶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삶이 예배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열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친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송을 그치라는 것이죠.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 자, 24절 나오는 말씀, 오직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을 보니까 도무지 못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 이 강의, 공의의 강의요, 말라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정의를 물같이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함,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가 주일날 와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만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솟아나는 사랑을 원한다. 그것은요, 예배가 아니고 위선입니다. 그들의 제물은 공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전제가 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전제가 된 예배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본문 말씀을 여러분 쭉 읽으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 아닙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하나님 무슨 배가 부르겠습니까만은 더 이상 못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언제는 기뻐하신다고 막 말씀을 하셔놓고는 이제는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누가 너들은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안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13절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두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날들입니다. 두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네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평일에는 편안하게 살죠. 평일에는 월화수목금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역겨워서 받지 못하겠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것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죄 짓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 안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짓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용서함 받지.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삶이 전부가 예배라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애를 베풀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씻어야 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그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는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제사다, 예배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은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을요,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에 세 모녀가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한 분만 알고 있었더라면은 그분들을 한 분만 알고 있었더라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와주는 예배. 도와주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도와주는 겁니다. 아내도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녀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요, 이 횡단보도 아닌 곳이나 또 횡단보도에서 앞에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는요, 욕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운전을 해서 가다가, 앞에 지나가는 할머니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야 됩니다. 예. 욕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일단 서야 되죠. 서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들고 연약한 분이요, 차마 겁이 나서 못 지나가고 있으면요, 비상등 켜놓고 내려가지고 그 할머니 딱 붙들고 손잡고 좀 지나가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나가주면서 도와주는 것이죠. 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예배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한 것이 있으면 마음껏 박수를, 진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왜 이건 못합니까? 예. 왜 이건 못하죠? 정말로 다른 사람이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잘한 것이 있으면요, 마음껏 축복을 해주는 거, 이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도와드리는 것이죠. 아픈 일이 있으면요, 그럼 그 사람을 붙들고 축복해주면서 기도해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미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는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것,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물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다가 오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지나가는 할머니 한 분을 내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아서 건너드리는 것, 그리고 서주는 것, 박수 쳐주는 것,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같이 아파해 주는 것. 우리 제가 1대1 양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 가다가요, 누군가 탁 끼어들면 기분이 나쁘죠. 그죠? 기분이 나쁘면은 여러분들도 다시는요 끼어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끼어들고 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줘야 되죠. 그러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비상등 켜주는 거, 그게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거 내 마음의 악한 심보, 이런 것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저녁에 피곤에 겨워서 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하면요, 여러분 잠든 자녀의 모습을 보면요 이쁘죠. 근데 잠자고 있는 자녀 얼굴을 보면요 물을 끼얹어 버리고 싶은 자녀도 있습니다. 흙무진 말을 안 듣고 뺀질하다가 잠자고 있으면 너는 잠만 자냐고 그러면서 얼굴에 막 붓고 싶죠. 근데요 참 잠을 자고 있는 자녀의 얼굴을 보면 이뻐서 이뻐서 계속 보게 되는 자녀의 얼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루를 한번 지내보십시오. 저녁에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내 아들과 내 딸의 그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행복해하시겠습니까? 보라, 내 아들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고. 우리의 잠자는 그 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실험적으로. 내가 하루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을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아내의 설거지도,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또 저한테 요구하시는데, 아내의 설거지도 한번 이렇게 도와드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